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첫 방문국인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케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친이 태어난 곳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이던 2006년 케냐를 찾은 적이 있으나 대통령 자격으로 케냐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케냐 국민들도 나이로비 거리를 가득 메우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이 임기 후반부에 이뤄진 것은 케냐타 대통령이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방문 중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산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또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연합본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아프리카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730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아프리카와의 주요 무역 권한을 10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터에 국제 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키나와 현 기노완시는 24일 지난 3월 반환된 미군 기지터에 대한 부지 이용 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류큐대 의학부와 부속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의료시설과 도시공원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사키마스시 기노완 시장은 앞으로 미군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될 경우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경우 양국 간 합의에 2022년 또는 그 이후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군이 이달 초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고위 지휘관을 사살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피터 쿡 공보 담당관은 24일 성명에서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 파크티카주 베르말 지구에 공습을 가해 알카에다 고위급 지휘관인 아부 칼릴 알수다니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수다니는 알카에다의 자살폭탄 테러 담당 지휘관으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군에 대한 공격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수다니는 또 알카에다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 과정에서 3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2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서 23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은 59살 존 러셀 후서라는 이름의 백인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라파에트 마을 영화관에는 당시 약 100명이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범인이 관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행성이 태양계 밖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3일 행성 케플러 452b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에서 1400광년 거리에 있는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가운데 지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오버더퍼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병인 알츠하이머 병을 앓던 오버더퍼 교수가 23일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버더퍼 교수는 1968년부터 25년간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외교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한반도와 베트남 전쟁 그리고 소련 붕괴 등을 다뤘습니다. 오버더퍼 교수가 1997년에 출간한 저서 두 개의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버더퍼 교수는 지난 2002년 11월 핵위기 와중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 수뇌부의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예, 건강에 대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엎친 데 덕친 격으로 건강도 잃고 돈도 잃으면 참 기막힌 심정일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참 권위 있는 의사들이 뜻을 모았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의 고충이 참 큰가 봅니다. 이 암 치료약이 갑자기 올라서 가격이 올라서 그런데요. 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환자 10명 중 2명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가격이 12%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15년 동안에는 새로 개발된 약품의 경우 평균 5배에서 10배가 올랐다니까 말이죠. 또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는 10%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니 참 문제가 큰데요. 이렇게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미국의 의사들까지 나서서 약값을 좀 규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암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들 118명이요. 이 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당국의 개입을 적극 요구하는 글을 의학 전문 잡지에 올렸는데요. 총 4개의 암센터 의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신약이 개발돼서 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이는 생각하지 않고 가격에만 신경을 쓴다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려고 밤을 새고 치료약을 연구 개발했는데 정작 약값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는 현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관계 당국이 어떤 중재를 하고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요. 뉴스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0도의 화창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 25일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3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2도에서 26도 분포. 개성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23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해볼까요? 루루가 부릅니다. To Sir With Love 들어보시죠.
blending you from crayons to perfume. It isn't easy, but I'll try. If you wanted the sky, I would ride across the sky in letters that would soar a thousand feet high to serve with love. The time has come for closing books and long last looks must end. And as I leave, I know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 시에는 한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배달 사고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써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23일 목요일 저녁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났네요.
네, 23일 저녁 7시 30분경에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시에 있는 극장에서 50대 남성이 총을 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59살인 존 러셀 하우저 씨인데요. 예. 하우저 씨가 이날 한 영화 상영관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총격이 시작되자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영화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용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자세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용의자가 엘라바마주 출신으로 떠돌면서 살았다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라파예트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이 용의자의 차와 방을 조사하고 범행 동기를 밝힐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누군지는 공개됐습니까?
네, 사망자 두 명이 모두 여성인데요. 올해 21살인 메이시 브로시와 31살인 질리안 존슨 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친 9명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독합니다.
네, 몇 년 전에도 이번처럼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사상자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3년 전이었던 2012년 사건이죠. 네.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에 있는 극장에서 제임스 홈스라는 사람이 총을 마구 쏴 1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월요일인 20일이 이 사건이 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네요.
네. 영화관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서 당시에 참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새 용의자 홈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죠.
네. 지난주 16일 목요일에 16일에 배심원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였습니다. 그동안 이 변호인 측이 이 재판에서 용의자 홈스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변호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형량을 전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배심원단이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들은 뒤에 홈스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건지 아니면 사형에 처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네, 판결이 나온 게 지난주 목요일이면은 이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중동계 미국인 청년이 군 관련 시설 두 곳에서 총을 쏴서 5명을 살해한 사건이 난 날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23일 루이지애나주에서 총격 사건이 나기 몇 시간 전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외부 언론과 한 회견에서 또 공교롭게도 이 총기 규제와 관련된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BBC 방송과 한 회견이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좌절을 느꼈던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선진국인 미국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총기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9.11 테러 이후에 지금까지 테러로 살해된 미국인이 100명이 채 안 되는데 총기와 관련된 폭력으로 미국 안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네.
하지만 남은 자신의 임기 18개월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 총을 마구 쏴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미국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관련 통계를 좀 봤는데요. 민간단체인 마더존스가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마더존스 자료로는 지난 198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그러니까 약 한 30년 동안 기간에
네.
공공장소에서 총을 쏴서 한 번에 최소한 4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 최소한 61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이 재작년에 내놓은 자료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더존스 측 자료와 대개 겹치는 기간에 이런 사건이 78건이 나서 약 54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이 미국 안에서 흔한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눈길을 끄는 게 이런 일이 비교적 최근에 더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난 총기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뭐 잘 아시죠. 지난 2007년 4월에 발생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네.
당시에 범인을 포함해서 모두 33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생자가 많은 사건이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지난 2012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용의자를 포함해서 모두 27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탄저균이라고 하면은요, 인체에 치명적인 병원균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국방부 소속 한 연구소에서 이 살아있는 탄저균이 외부로 배달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는데요. 국방부가 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목요일인 어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문제가 된 연구소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더그웨인 실험실입니다. 조사 결과 이곳에서 탄저균을 외부에 보낼 때 이 탄저균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균이 그대로 배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더그웨인 실험실이 뭘 하는 곳인가요?
네, 군의 생화학 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죠.
네. 이 탄저균이라고 하면은 또 죽음의 백색가루라고 불릴 만큼 참 무서운 균인데요. 이런 걸 왜 외부로 보냈는지 실수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몇몇 언론이 실수로 탄저균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더그웨이 실험실에서 알면서 보낸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더그웨이 연구소는 생화학 테러 공격에 대한 방어 체제를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나 학교 그리고 정부기관에 탄저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원래 하던 일인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균을 보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원래 이 탄저균을 외부로 보낼 때는 방사선 처리를 해서 보내야 된답니다. 이 방사선 처리를 하면 탄저균이 죽어서 더는 자라거나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네. 더그웨이 실험실 측에서 이런 방사선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탄저균처럼 위험한 병원균이라면은 방사선 처리를 했다 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더그웨이 실험실은 방사선 처리를 한 탄저균 가운데 고작 5% 정도만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이 더그웨이 실험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한 실험실의 경우에는 방사선 처리한 탄저균 가운데 10% 정도만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군요.
네. 이 탄저균 같은 병원균을 다루는 그 군 실험실이 더그웨이 말고 더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안에서 이 더그웨이 실험실까지 모두 4곳이 있는데요. 이 실험실들은 이 유타주에 있는 더그웨이를 빼고 모두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에 나오기로는요. 더그웨이 실험실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받은 곳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최소한 86개 실험실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된 게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도 탄저균이 갔다는 겁니다. 모두 7나라에 있는 실험실이 균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알려져 있듯이 남한하고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탄저균 처리 과정에 이렇게 허술했다면은 이번에 드러난 게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말로는 더그웨이 실험실이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74차례 정도 이렇게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보고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탄저균 같은 치명적인 병균을 방사선 처리한 다음에 사후에 점검하는 과정이 기관마다 달라서
네.
이 과정을 정리하고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운영하는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요. 지구와 매우 비슷한 행성을 찾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어제 목요일에 나온 발표인데요. 나사는 케플러 452b로 이름 붙여진 행성이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 가운데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케플러 452b는 어떤 특징을 가진 행성인가요?
네, 이 행성이 크기가 지구보다는 60% 정도 크답니다.
네.
부피로 치면은 5배 정도 되고요. 중력은 지구의 2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 지구에 이 뜨거운 항성인 태양이 있듯이 이 케플러 452b에도 태양처럼 열과 빛을 내주는 항성이 있답니다.
네.
케플러 452b가 지구처럼 항성 주변을 도는데요. 이 공전 주기가 일수로 따지면 385일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돌려면은 365일이 걸리는데 지구의 공전 주기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케플러 452b가 항성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 생명체가 살기에 딱 적절한 거리라고 하는군요.
네. 사실 지구가 이 태양하고 적정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요.
네.
또 명왕성같이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이 케플러 452b가 적당한 거리에서 항성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 환경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럼 지구처럼 물도 있고 대기도 있다는 말일까요?
과학자들 생각으로는 물론 물은 있고요.
네.
이 대기는 지구 대기보다 더 두꺼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암석 지형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예. 일반인이 생각을 해봐도 이런 행성이 발견됐다면은 인류가 한번 탐험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구에서 이 케플러 452b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무척 멉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가는데 14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1400광년 떨어졌다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예. 자, 그럼 이 별 나이가 얼마나 됐나요?
네, 대략 나이가 60억 년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니까 지구보다는 나이가 많은 셈이죠.
네.
또 이 행성이 돌고 있는 항성의 나이는 태양보다 15억 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어쨌구나. 이 과학자들이 그동안 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써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많이 찾아냈죠.
그렇습니다. 이 망원경에서 온 자료를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네. 은하계에 있는 별 2천억 개 가운데 약 10%가 지구와 비슷하게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후보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이 케플러 452b도 이 후보군에 들어가는 행성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제 북한에서도 햄버거는 그렇게 낯선 이름이 아닐 겁니다. 지난 2009년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속성 음식을 파는 삼태성 청량 음료점이 생긴 이후 북한에서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로 평양에 있던 햄버거 매점이 이제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자, 사실 이 햄버거는 가장 미국적인 음식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를 파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식당이라면 단연 맥도날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미국의 속성 음식점인 맥도날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맥도날드 이런 음료를
그렇죠?
생각나는데요.
네.
예, 맥도날드라는 말만 들어도 참 고소한 햄버거 생각에 배가 출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는 그런데 맥도날드 가게가 참 많죠. 맥도날드 가게가 없는 동네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자, 그만큼 맥도날드를 즐기는 사람도 많고 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정말 많은데요. 맥도날드 직원들이 이번에 큰일을 해냈습니다.
네.
최근 미국 뉴욕주에서 패스트푸드 식당, 즉 속성 음식점 직원들의 시급을 현재 8달러 75센트에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이 통과했는데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된 데는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이 2012년 11월 맨해튼에서 임금 인상 요구 시위를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임금 인상 운동에 불을 지핀 건데요.
네.
바로 이 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맥도날드 직원들이었던 겁니다.
네, 참 맥도날드 역사상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네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 맥도날드가 지나온 역사를 쭉 보면은 의미 있는 사건이나 흥미로운 점들이 참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탄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딱 75년 전인 지난 1940년이었습니다. 딕 맥도날드 그리고 맥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자신들의 성을 따서 맥도날드 바비큐라는 이름으로 처음 가게를 열었죠.
Introducing the world's newest, silliest and hamburger eating-est clown, Ronald McDonald.
네. 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다니오의 연 가게는 값싸고 다양한 메뉴로 손님들의 마음을 끌었는데요. 그때는 손님이 앉아서 주문을 받는 일반 식당의 형태였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1948년 맥도날드는 상호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바꾸고 손님들이 직접 계산대에 와서 주문을 해먹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차림표도 햄버거와 감자튀김, 소프트드링크, 즉 이 탄산 단물 등으로 딱 9가지로 줄이면서
네.
패스트푸드 식당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954년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 가게를 찾게 되는데요. 크록은 이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기계를 좀 팔아보려고 방문했던 크록은 맥도날드의 첫눈에 반하고 말았는데요. 자, 메뉴는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햄버거의 맛은 최고였고 또 운영 방식 역시 마음에 들었던 거죠.
네.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미 전역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개장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그러니까 가맹점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55년 크록은 일리노이주의 디플레인스에 맥도날드의 첫 정식 가맹점 매점을 열었고요. 이후 맥도날드 경영권을 넘겨받은 크록은 성공 신화를 일으키면서 12년 후에는 전국의 매장 수가 700개 이렇게 됐죠.
네. 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은요. 맥도날드 역시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햄버거 제국을 세우게 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렇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119개국에 3만 6천여 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약 170만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매일 6,900만 명의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세계 1위의 속성 음식 기업이 된 거죠.
네.
참고로 한국에서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에 서울의 압구정동이 첫 매장이 문을 열었고요.
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인 1990년 2월 1일에 개장한 이 모스크바의 맥도날드 가맹점은 개장 첫날에만 무려 3만 명의 인파가 몰릴 만큼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제 맥도날드는 미국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최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이란 사이의 핵 합의가 성사되자 이란에서는 맥도날드가 다시 이란에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맥도날드가 큰 성공을 거둔 이유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장 주된 원인으로 표준화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자, 크록은 제품 생산과 서비스 과정을 표준화한 이 방대한 분량의 매뉴얼, 그러니까 지침서를 만들었는데요.
네.
크록이 처음 내놓은 지침서 항목은 자그마치 5만 가지나 됐다고 합니다.
네.
햄버거 재료로 사용되는 쇠고기의 크기, 무게, 모양을 정확하게 통일한 건 기본이었고요. 신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햄버거는 만든 지 10분, 감자 튀김은 튀긴 후 7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하는 규칙도 세웠죠.
네.
거기다 직원들의 복장과 매장의 밝기, 화장실 운영 규칙까지 다 적어놓고요. 만약 가맹점 운영자들이 이 원칙을 깨뜨리면 과감하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자, 이런 까다로운 규정 덕분에 맥도날드 가맹점이 어디서든 똑같은 햄버거 맛을 낼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역마다 또는 나라마다 맥도날드 가게의 맛과 분위기가 들쑥날쑥했다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는 없었겠지요.
네.
크록은 심지어 각 가맹점의 매니저들, 그러니까 관리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햄버거 대학을 만들었는데요.
네.
햄버거 대학에서는 지금도 가맹점 운영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맥도날드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속성 음식점 맥도날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맥도날드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우선 빅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각 나라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또 비교하는 경제 지표로 1986년에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빅맥이 맥도날드에서 파는 대표적인 햄버거 이름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맥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나 살 수 있고 또 크기와 값이 비슷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팔리는 빅맥의 값을 통해서 물가를 예측한 게 이 빅맥 지수지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의 빅맥 가격과 한국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력과 환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네.
시장 환율과 적정 환율 사이의 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의 언론인인데요. 토마스 프리드먼은요. 맥도날드의 의미를 보여주는 또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프리드먼은 1999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에서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상징하는 노란색 M자형의 이른바 골든 아치가 들어선 나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 이른바
네.
갈등 예방의 황금 아치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네.
자, 어느 한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가맹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그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햄버거를 사는 줄이 늘어지기를 더 선호한다는 건데요.
네.
자, 이 이론은 1999년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대가 맥도날드 가게가 있던 이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을 폭격하면서 더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네.
이 세계의 맥도날드화, 즉 미국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던 맥도날드가 요즘은 좀 주춤한 듯한데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 특히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사람들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좀 더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찾는 이른바 웰빙 문화가 유행하면서 네.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자연히 맥도날드를 찾는 고객들의 숫자도 많이 줄었는데요. 네. 맥도날드 측은 지난 3년간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외 현황을 보면 유럽 시장에서 1.2% 매출이 증가했지만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5%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전체 이윤이 15%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자, 이런 판매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발벗고 나섰다고요?
예, 자, 우선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1달러짜리 메뉴를 대신해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를 선보이고 있고요. 네. 오전에만 제공되던 아침 식사 메뉴를 온종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재료로 햄버거의 맛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는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더 많은 과일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밀을 사용하는 반면 모든 메뉴에서 소금과 설탕, 포화지방 그리고 열량은 줄인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속성 음식점 맥도날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줄 새로운 미국인 만나보시죠.
Hi, my name is Susan. I'm 29 years old and I've lived in Virginia.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페어팩스에 살고 있어요. 저는 올해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 여러 학교에 지원서를 넣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버지니아 토박이인 수잔 씨가 소개하는 미국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I would like to talk about Washington D.C. because I think it's the best place to come and travel and go on.
저는 워싱턴 D.C.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싱턴 D.C.가 여름 휴가 여행지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D.C. is also our nation's capital and also the political hub.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면서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항상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는데 많은 사람들이 DC를 방문해서 일을 하거나 관광을 합니다. 워싱턴 DC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대한 얘기네요.
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면서 미국 50개 주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독립된 행정구역입니다. DC의 정식 명칭은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콜롬비아 특별구고요.
네, 뭐 김미옥 기자하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죠.
네. 예,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워싱턴 DC에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매일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워싱턴 DC는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와 접해 있습니다. 네. 1790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수도로 정했는데요. 포토맥 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명소들, 또 미국의 주요 국가 기념물과 박물관들, 또 주요 정부기관들, 전 세계 대사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어서 이 세계적인 도시로 인기가 높죠.
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또 아메리카 국가기구 같은 세계 여러 기관의 본부들도 워싱턴 DC에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 워싱턴 DC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 이 세계적인 유명한 여행 전문 출판사죠. 론리 플래닛에서도 워싱턴 DC를 2015년 최고 여행지로 선정했는데요.
네.
수잔 씨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Washington DC is always extremely busy in the summer. We have a lot of tourism happening.
특히 여름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워싱턴 DC를 찾아와요. 여름에 DC에 나가면 한 손에는 관광 정보가 담긴 안내책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나 손전화를 들고 있는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워싱턴 DC의 유명 관광지에 직접 왔으니 사진을 많이 찍고 싶은 거겠죠? 요즘 같은 여름방학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요.
Because we live so close to DC, we have a lot of friends and family who come and wanting to see DC.
우리 집이 워싱턴 DC에서 가깝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 중에 DC를 관광하고 싶다며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집에 초대를 해요. 대부분 미리 호텔을 예약하고 관광 일정을 잡아서 오지만 DC 관광이 워낙 많이 걷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저녁도 먹고 얘기도 나누자고 권해요. 가볼 만한 장소를 제가 추천하기도 하고 어쩔 땐 직접 안내하기도 하고요.
네, 워싱턴 DC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여서요. 수잔 씨처럼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친인척들의 방문이 많을 겁니다. 자, 다른 주에서 오기도 하고 외국에서 오기도 하죠.
네, 그렇죠. 이 워싱턴 DC에서 수잔 씨가 꼭 가봤으면 하고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Washington DC, the only place for me to be. The town where history is always in the making. Yes, right here in Washington DC, founded in 1790.
There are a few things in DC that I would highly recommend. The first thing that I would like to recommend is the National Mall.
워싱턴 DC에서 제가 꼭 방문해보라고 추천하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워싱턴 DC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공원인 내셔널 몰입니다.
The National Mall, at first I thought it was a shopping mall, but it's actually an outdoor park.
처음 들으면 무슨 쇼핑몰, 상가 같지만 사실은 워싱턴 DC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잔디와 그 주변에 있는 기념 공원들이에요. DC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점심을 먹으며 쉬기도 하고 또 역사와 건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건물들을 방문하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내셔널 몰과 기념공원은 워싱턴 DC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워싱턴 DC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는 곳인데요. 수산 씨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Washington is my town. No one better put it down. DC are for me. Your pools reflect our history.
Well, the National Mall is right in front of the U.S. Senate.
내셔널몰 잔디밭에서 동쪽으로 미국 의회 의사당이 있고 긴 잔디밭 양쪽으로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의회 의사당과 마주보는 내셔널몰 서쪽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기념탑이 있고요. 워싱턴 기념탑 뒤쪽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지요. 여기가 DC에서 가장 유명하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셔널몰이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워싱턴 기념탑, 링컨 기념관이 일렬로 나란히 있는 모습, 예나 지금이나 미국 안내책자에 꾸준히 등장하는 단골 사진들이죠.
네, 그렇죠.
이 워싱턴 DC에 와보지 않아도요, 마치 와본 것처럼 눈에 익은 건물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잔 씨 역시 약 170m에 이르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기념탑, 또 미국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대통령이라는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수잔 씨와 함께 워싱턴 DC 관광지 계속 둘러보시죠.
Washington Monument, lots and lots of government. One place that you have to visit is the Washington Monument. You can't miss it.
워싱턴 DC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는 워싱턴 기념탑이에요. 만약 DC 안에 들어서 있다면 워싱턴 기념탑을 안 가볼 수 없을 거예요. DC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워싱턴 기념탑이고 가장 높이 우뚝 서 있어서 어딜 가나 보이거든요.
The Washington Monument, it's made out of marble.
워싱턴 기념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높은 건물인데요. 기념탑 안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전망대도 있고요.
Washington is my town. No one better put it down.
D.C. are for me.
The Lincoln Memorial is extremely beautiful. You've probably seen it in pictures.
워싱턴 기념탑을 건너 내셔널몰의 서쪽 끝에 있는 링컨 기념관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링컨 기념관은 사진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요. 긴 계단 위로 올라가면 건물 중간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는 조각상이 있고 마치 그리스의 고대 사원처럼 기둥이 많이 있는데 밤에 보면 야경이 정말 멋져요.
This is my favorite memorial because Abraham Lincoln was one of my favorite presidents.
링컨 기념관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노예 해방을 위해 앞장섰고 미국의 내전인 남북전쟁 때 미국이 하나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분이니까요.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링컨 기념관은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 My name is Forrest Gump.
Forrest Gump.
또 톰 행크스가 출연했던 아카데미 수상작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링컨 기념관은요, 아마 DC를 찾는 관광객들 카메라에 가장 많이 담기는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웅장한 기둥들도 참 멋진데요. 미국이 지금은 이 50개 주하고 수도 워싱턴 DC가 있지만은요, 그 기둥들이 링컨 대통령 당시 미국의 36개 주들을 상징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기둥 위에는 이 각 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네.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는 이 주변의 풍경을 반사한다고 해서 리플렉팅 풀이라는 긴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네. 자, 호수 건너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 기념물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과 의사당까지 그 자리에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가 관광객들 꼭 사진 찍는 필수 지정 장소겠죠?
네, 맞습니다. 네, 수잔 씨는 DC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 종일 걸을 마음의 준비 그리고 편안한 신발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잔 씨가 추천하는 워싱턴 DC 명소 계속 둘러보시죠.
Welcome to Washington DC. This is the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Yes, the capital.
Another place that you need to visit is our World War II Memorial. It's a little bit newer.
워싱턴 DC에서 또 하나 빼놓지 않고 가봐야 할 곳은 제2차 세계대전 국립 기념물이에요. 여긴 워싱턴 기념비나 링컨 기념관에 비해 아주 최근에 생겼는데요.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하나하나의 기념비가 따로 세워져 있어요.
You should make time to also stop by the Korean War Memorial. A lot of people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도 둘러보기를 권해요. 벽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특수 코팅돼 새겨져 있는데 거기서는 관광 안내원 외에 한국전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지요. 할아버지들이 가슴에 배지를 잔뜩 달고 관광객들에게 직접 자기의 경험을 들려줘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수잔 씨가 전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hit the road, hit the road입니다.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오래 못 있어서 미안한데 나 이제 가봐야겠어 라고 하자 제가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벌써 가? 조금 더 있다가지 그래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그러고 싶은데 내일 일찍 부모님 모시러 공항에 가야 해서 라고 하자 제가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응, 알았어. 곧 또 보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it the roa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Today's expression is hit, H-I-T, hit, the, road, R-O-A-D,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는 도로를 걷기 시작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Hit the road means to leave, to begin a travel on a road. Keep in mind that if you tell someone to hit the road, it means that you want them to leave or go away. 모임을 떠날 때, it's time for me to hit the road 또는 I'd better hit the road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hit the roa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죠.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f I don't hit the road now, I will be late. 라고 하면 지금 안 가면 늦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top bothering the kids and hit the road 라고 하면 어린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Let's review. Hit the road means to leave, to begin a travel on a road. And if you tell someone to hit the road, it means that you want him or her to go away. Hit the road는 도로를 걷기 시작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영어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캐롤 킹의 So Far Away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Doesn't help to know you're just time away. Long ago you and there you stood, holding you again could only do me good. How I wish I could, but you are so
can't say much of anything that's new. If I could only work this life out my way, I'd rather spend it being close to you. But you're so far away.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anymore?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Doesn't help to know you're so far away. Yeah. Doesn't anybody stay in one place anymore? It would be so fine to see your face at my door. And it doesn't help.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중부 국가 차드의 독재자 히센의 하브레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브레는 지난 1982년부터 1990년까지 8년간 통치하면서 고문, 전쟁 범죄 그리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아프리카의 독재자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단죄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차드의 잔인한 독재자 하브레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배경에는 희생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15년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 차드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하브레가 세네갈로 도피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하브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문과 함께 4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세네갈 정부와 아프리카 연합이 협력해 하브레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법정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은 또 이번 재판을 지지한다는 신호로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 제임스 주멀트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와 국무부의 전쟁 범죄 담당 스티븐 랩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하브레 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게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동시에 이번 재판은 잔혹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정한 재판을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간에 대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